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성경을 일상으로,
신앙을 일상으로,
순종을 일상으로,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일상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우리의 일상이
우리를 성장하게 합니다.
일상을 영화롭게. 북조선 형제자매님들 안녕하십니까? 일상을 영화롭게 한희수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임윤슬입니다.
안녕하세요. 나진영입니다.
네, 오늘은 예수님께서 모든 계명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직접 말씀하신 것을 주제로 가져와 봤습니다. 바로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들으면 다 아는 말 같죠? 그런데 막상 일상에서 실천하려고 하면 이게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네, 맞아요. 이웃사랑이라는 말은 교회에서 수도 없이 많이 들었는데 진짜 이웃사랑이 무엇인지 솔직히 잘 모르겠거든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사랑하기가 오히려 더 힘들 때도 많고요.
네, 저는 이웃사랑이라고 하면 왠지 엄청 거창한 걸 해야 할 것 같아서 부담스럽기도 해요. 가난한 사람을 항상 도와주고 늘 봉사를 해야 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가족이나 친구한테도 제대로 못하는데 이웃을 사랑한다는 게 가능한 건가 싶기도 합니다.
네, 두 분의 솔직한 마음이 오늘 방송의 좋은 출발점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웃사랑이라는 주제는 너무 자주 들어서 익숙하지만 그 말씀이 얼마나 깊고 넓은지 제대로 파고들어 본 사람은 많지 않죠. 오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웃사랑이 무엇인지, 왜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이웃사랑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볼까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을 단 두 가지로 요약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순서가 있습니다. 이웃사랑은 하나님 사랑 다음에 나오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의미의 이웃사랑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라는 표현이 항상 걸렸어요. 나 자신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나를 사랑하는 정도가 이웃사랑의 기준이 되는 것인데 저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거든요.
네, 맞아요. 저도 그 부분이 신기했어요. 이웃을 사랑하려면 먼저 나 자신을 제대로 알고 사랑해야 한다는 게 전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자기 자신을 미워하거나 자책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오늘 그 부분도 이야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우선 이웃사랑이 단순히 착한 일을 하는 것과 어떻게 다른지부터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들려주신 비유 하나가 있죠.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남해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비유에서 눈여겨봐야 할 것이 많습니다. 먼저 이 비유의 배경부터 살펴보면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은 서로 상종하지도 않는 관계였습니다. 수백 년의 갈등과 반목이 있는 사이였죠. 그런데 바로 그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을 도와준 거죠. 반면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같은 유대인이면서도 그를 도와주지 않고 피해서 갔습니다.
이 비유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이 피해간 게 처음에는 냉정해 보였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율법에는 시체나 피를 만지면 부정해진다는 규정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종교적으로도 중요한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그 규정 때문에 피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하신 것은 율법의 규정이나 형식을 지키는 것보다 눈앞에 사람을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의미인 것 같아요. 이웃 사랑의 출발점이 규칙이나 의무가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게 인상적이에요. 상대방의 고통을 나의 고통처럼 느끼는 것에서부터 진짜 이웃 사랑이 시작되는 것 같고요.
네, 우리가 같은 편이라고 쉽게 생각하는 사람만 이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적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오히려 우리의 이웃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강도를 당한 사람의 이웃은 공감하고 돕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연민의 마음은 어디에서 올까요?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이 말씀이 이웃사랑의 근원을 아주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사랑에서 흘러나오는 것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즉, 이웃사랑은 내 안에서 억지로 짜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결과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 충분히 받아들이지 못한 것과 연결이 되는 건가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채워질수록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더 자연스러워진다는 의미인 것 같아서요. 그렇다면 이웃사랑이 어렵다고 느껴질 때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는 게 먼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면 이웃을 사랑하는 게 자연스러운 반응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 사랑의 크기를 더 알아갈수록 이웃사랑도 점점 가능해진다는 거죠.
네, 잘 보셨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웃사랑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앞서 진영 형제가 이웃사랑이 거창한 것 같다고 했는데 성경은 이웃사랑의 구체적인 모습을 어떻게 그리고 있을까요? 로마서 12장 9절에서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받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넣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로마서 12장에는 이웃사랑의 아주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목록이 나옵니다. 이것을 보면 이웃사랑이 거창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말씀은 아주 작은 것 같지만 이것이 이웃사랑의 핵심입니다.
거창한 헌신보다 우는 자와 함께 울라는 게 더 훨씬 어렵게 느껴지기도 해요. 누군가 슬퍼할 때 옆에 앉아서 조용히 같이 있어주는 것, 말없이 함께 울어주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요.
저는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라는 부분에서 한번 걸렸어요. 내가 먼저 양보하고 내가 먼저 인사하고 내가 먼저 배려하는 것이 실제로는 정말 어렵잖아요. 일반적으로 상대방이 먼저 하면 나도 한다는 식이 많은데 그 반대로 행동하라는 거잖아요. 막힌 관계가 풀리려면 누군가 먼저 양보하고 배려해야 하는데 그 먼저 하는 사람이 바로 신자여야 한다는 게 이웃사랑의 실제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웃사랑은 상대방에게 먼저 사랑할 만한 자격이 생겼을 때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이 어떻든 먼저 나아가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나옵니다. 바로 나를 미워하고 해치는 사람, 즉 원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낯선 이웃을 돕는 것보다 나를 아프게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훨씬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주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당시 사람들에게도 오늘날 우리에게도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본성에 완전히 반하는 요구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것을 말씀하셨을까요?
솔직히 처음 이 말씀을 읽었을 때는 이게 가능한 이야기인가 싶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나를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건 신자가 아니어도 누구나 다 한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신자라면 그것과 다른 무언가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원수를 사랑하는 게 처음에는 상대방을 위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사실은 나를 위한 부분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계속 품고 있으면 사실 그 사람보다 내가 더 힘들잖아요. 그 미움이 내 마음속에서 계속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까요. 원수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이 내 마음이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과정이기도 하겠다 싶어요.
네, 잘 보셨습니다. 원수 사랑은 원수에게 주는 선물이 아니라 오히려 나 자신에게 주는 자유입니다. 또 이웃사랑 중에서 특히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이 바로 공동체 안에서의 사랑, 즉 신앙 가족끼리의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수님이 새 계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웃사랑은 사실 구약에도 있던 계명인데 왜 새 계명이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그 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로 기준이 바뀐 거죠. 예수님이 사랑의 기준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훨씬 더 높은 기준이 되는 거네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생각해보면 아무 대가 없이 심지어 배신당하면서도 죽기까지 사랑하셨잖아요. 그게 기준이 된다면 그건 정말 사람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 아닌가요?
그래서 어쩌면 이 말씀이 혼자 힘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에 연결된 상태로 하라는 의미일 수도 있겠다 싶어요. 오히려 신자들 사이의 사랑이 세상을 향한 증거가 된다는 거잖아요. 교회 안에서 서로 싸우고 미워하면 예수님의 이름이 욕을 먹게 되는 거고 반대로 정말 아름답게 사랑하면 그것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증거가 된다는 거죠.
네, 정말 탁월한 이해입니다. 이제 또 중요한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앞서 윤슬 자매가 물었던 것처럼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의 관계입니다. 자신을 제대로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 과연 자기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고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아멘.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사랑에 대한 아주 세밀한 묘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묘사를 자기 자신에게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나는 나 자신에게 오래 참는가? 나는 나 자신에게 온유한가? 나는 나 자신에게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가? 하고 질문해 보면 과연 어떤 대답이 나올까요?
이 관점은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요. 정말 신선해요. 이웃에 대해서는 오래 참아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정작 나 자신에게는 굉장히 혹독하게 대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조금만 실수해도 자책하고 완벽하지 않으면 스스로를 비난도 하죠. 그런데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면 나 스스로에게 사랑이 없는 모습이라는 거잖아요. 이웃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아요. 저도 돌이켜보면 나 자신을 정말 가혹하게 대한 적이 많았었어요. 뭔가 잘못되면 내가 왜 이 모양이지? 라고 자책하고 그 자책이 오히려 나를 더 움츠러들게 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이웃을 사랑한다는 게 쉽지 않았던 게 당연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제대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나도 나를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고백들 잘 들었습니다. 예, 이제 오늘 방송의 마무리를 한번 해볼까요? 이웃사랑의 가장 구체적인 실천이 무엇인지를 하나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네,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네, 이 말씀은 이웃사랑이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평안히 가라, 따뜻하게 있어라, 배불리 먹어라 하고 말만 하면서 실제로 도움을 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도 없다는 거죠. 이웃사랑은 반드시 행동을 수반해야만 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방송 전체를 정리해주는 느낌이에요. 이웃사랑에 대해서 아는 것, 마음으로 동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결국은 삶 속에서 작은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거잖아요. 배고픈 사람을 보면 밥 한 끼 대접하여 같이 먹는 것, 힘든 사람을 보면 옆에 가만히 있어주는 것, 먼저 인사하는 것, 이런 작은 것들이 이웃사랑의 실제 모습인 것 같아요. 거창하게 시작하려다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작더라도 오늘 당장 한 가지를 실천하는 게 낫겠습니다.
오늘 방송을 들으면서 이웃사랑이 얼마나 넓고 깊은 주제인지를 다시 실감했어요. 이웃사랑이 거창한 것 같다고만 생각했는데 사실은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할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됐고요. 그리고 이웃사랑을 내 힘으로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흘러보내는 것이라는 게 오늘 방송에서 가장 크게 마음에 남는 것 같습니다. 저도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받아들이고 그 사랑이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에게 흘러가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나눈 여러 말씀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웃사랑의 기준은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나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게 된다면 그것이 우리를 회복시키고 너무나도 큰 새 계명이라고 할 수 있겠죠. 두 번째로는 이웃사랑의 범위는 오늘 얘기했던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내가 싫어하고 나를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는 원수라고 생각하는 사람까지도 사랑하고 그 원수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세 번째로 이웃사랑은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말과 마음만 있다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잖아요. 야, 너 잘 됐으면 좋겠어. 너 그래 잘 먹고 다니렴. 배고파 죽겠는데. 그런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보여지는 작은 행동들, 작은 도움들, 이 모든 것들이 이웃사랑의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내용이 나 자신을 많이 돌아보게 하는 시간이 됐어요. 이웃사랑이 어렵게 느껴졌던 이유가 내 힘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는데요.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는 것에서 시작한다는 게 오늘 가장 큰 깨달음이었어요. 배운 대로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우는 자와 함께 울고 먼저 인사하고 작은 것부터 먼저 배려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요한복음 13장 말씀이 특별히 마음에 남았어요. 신자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세상을 향한 가장 강력한 증거라는 말씀인데요. 북조선에서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 신앙을 지키고 있는 신자들이 서로 사랑하고 격려할 때 그 자체가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말씀을 한 번 더 전하고 싶어요.
네, 아멘입니다. 오늘 방송을 듣는 북조선의 형제 자매님들,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이 먼 나라 다른 사람 이야기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겠습니다. 당장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능한가 싶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웃사랑은 내가 넉넉해야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서로를 향한 따뜻한 눈길 하나, 힘든 이웃 옆에 잠깐 머물러주는 것, 그것이 이미 이웃사랑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모두를 먼저 감싸고 있습니다. 그 사랑에서 힘을 얻어 오늘 하루 한 사람에게 먼저 사랑을 표현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일상을
영화롭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지도자의 자리를 물려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교회 공동체의 차기 지도자를 세워갑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의 상 주심을 바라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고 계신 북진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믿음의 용사들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진행을 맡은 이혜정 목사,
임윤슬,
김설입니다.
자매님들 주변에는 아이가 생기지 않는 불임의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부부가 있나요?
주변에 아이가 생기지 않는 분들은 있는데요. 어떤 고통은 겪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가 아는 선교사님 부부는 아이가 없는데 또 그거를 막 엄청 고통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선교지를 많이 자유롭게 다니시는 걸로 사역의 통로로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네.
네, 제 주변에는 그렇게 불임을 겪어서 고통을 겪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네. 제 주변에는 불임의 고통 겪는 사람이 참 많은데요. 제가 아는 분의 자녀도 불임이었습니다. 늦은 결혼 후 아이가 생기지 않아 의학의 도움을 받아 몇 차례 시도했지만 임신이 되지 않았습니다. 포기해야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기적처럼 자연 임신이 되어 지금 귀여운 딸을 잘 키우고 살고 있거든요.
세상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부부에게 귀한 딸이겠네요.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가장 복되고 귀한 선물을 주셨군요.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인공적인 방법을 사용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여시지 않으면 생명은 잉태할 수 없는 것인데 그 문을 열어주셨네요.
맞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불임의 고통은 참으로 큰 문제인데 생명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지난주까지는 고린도전서를 저희가 나누었는데 이제 오늘 방송부터는 구약 성경의 사무엘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초반은 불임의 고통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여인 한나가 등장하지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불임에 대한 화두를 던지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제 눈치가 백단입니다. 자, 우리는 고대 이스라엘의 상황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 속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 주어진 것인지를 파악해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한나의 아픔도 당시 시대적 상황과 연관되어 있던 것으로 추측되는데 사무엘서에서는 이스라엘의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죠?
맞습니다.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였다고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않고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시대로 기억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사기 17장부터 21장은 종교적 부패와 도덕적 타락이 극에 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머니의 돈을 훔친 아들, 그리고 그 아들을 저주하는 어머니, 그 저주가 무서워 아들은 돈을 돌려주고 어머니는 돌려받은 돈으로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그 이야기 기억납니다. 그리고 레위인은 열한 지파에 흩어져 사는 하나님 나라의 공무원인데 지파들이 책임지지 않아 떠나 그 막장 집안에서 제사장 노릇을 하게 되죠.
맞습니다. 단 지파는 그 레위인을 빼앗아 지파의 제사장으로 삼고 분배받은 땅을 포기하고 평화롭게 살고 있는 마을을 찾아내 무참히 진멸한 후 이주했습니다.
정말 끔찍합니다. 다른 레위인은 첩을 거느린 이야기도 등장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레위인의 첩은 바람피고 도망치고 레위인은 그 첩을 찾으러 가서 동성간간을 하려는 기부하 사람들을 만나 첩을 내주고 첩은 밤새도록 윤간당하는 목숨을 잃고 레위인은 첩의 시선을 열두 토막 내 각 지파에 보내고 이스라엘 연합군은 기부하 사람들이 속한 베냐민 지파를 응징하는 전쟁을 하는 등 완전히 이성을 잃고 짐승같이 행하는 일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함께할 수 없으셨죠. 그 결과 이스라엘은 선물로 받은 땅을 빼앗기고 한없이 왜소해졌습니다.
맞습니다. 모압의 팽창으로 르우벤 지파는 사실상 소멸했고 철공 기술을 가진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중북부를 장악해 이스라엘은 좋은 평화를 내어준 채 중앙의 산악지역을 차지하는 변두리 국가로 전락했습니다.
그야말로 총체적인 부패와 타락으로 이스라엘은 미래가 없는 암울한 상황이었네요.
그렇습니다. 사무엘서는 바로 이런 상황에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북조선 성도님들은 지금 북조선과 북조선 교회가 어떤 상황인지 진단해 보십시오. 사무엘서는 중요한 두 사람을 보여줍니다. 바로 사무엘과 다윗인데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 암울한 역사를 반전시킵니다.
이스라엘처럼 총체적으로 암울한 상황에 있는 나라에 하나님이 일으키신 역사의 반전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의미로 다가오게 될 것 같습니다.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암울한 역사를 반전시켰는지를 주목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에 우리는 신실하게 반응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만이 북조선과 북조선 교회가 살 길입니다. 사랑하는 북조선 성도님들, 암울한 상황이지만 하나님께 신실하게 반응하면 북조선을 새롭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 그날이 속히 오길 축복합니다.
아멘.
사무엘서는 엘가나의 족보를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입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자가 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수비의 현손이더라.
엘가나의 족보가 길게 기록된 걸 보면 유력한 가문의 사람이라는 걸 짐작할 수 있네요.
네, 이렇게 찬란한 족보를 가진 엘가나 가정에 그러나 문제가 드러납니다. 사무엘상 1장 2절입니다.
그에게 두 아내가 있으니 하나의 이름은 한나요, 하나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무자하더라.
엘가나에게는 한나와 분인나라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아내가 둘이라는 건 상당한 재력이 있었다는 것인데 아마도 한나가 첫째 부인인데 아기를 낳지 못하자 분인나를 둘째 부인으로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엘가나는 두 사람 중 한나를 더 사랑했습니다.
일쪽의 야곱 가정과 매우 흡사한 모습이네요. 야곱도 라헬과 레아 중 라헬을 더 사랑했는데 야곱이 사랑한 라헬에게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엘가나는 해마다 실로에 올라가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습니다. 사무엘상 1장 3절입니다.
이 사람이 매년에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재물을 나눠 먹는 것으로 보아 엘가나의 제사는 화목 제사였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여 드리는 제사로 제사를 드린 후에는 재물의 일부를 가족과 이웃과 나눠 먹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엘가나가 예배한 대상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이름은 구약 성경에 처음으로 나오고 사무엘상에서는 다섯 번 나오는데 군대들의 여호와, 군대 장관이신 여호와,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란 뜻입니다.
그렇군요.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을 생각하면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또한 하늘의 군대, 땅의 군대를 마음대로 움직이고 주관하신 하나님은 불임의 고통 속에 살고 있는 한나에게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이십니다. 한나는 화목제를 드린 날에는 고통이 더 심했습니다.
엘가나가 재물의 분깃을 나눌 때 한나에게 갑절의 몫을 주어 분인나가 질투한 탓인가요?
원문엔 갑절이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엘가나가 비록 한나를 사랑했지만 여호와께서 성태치 못하게 하여 자녀가 없으므로 한 몫만 주었다는 것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이것을 해마다 겪었다면 한나의 괴로움이 얼마나 심했을까요?
맞습니다. 게다가 분인나는 자신보다 남편의 사랑을 더 받는 한나가 미웠고 그 미움 때문에 분인나는 대적 원수가 되어 한나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혔습니다. 격분하다는 것은 천둥이 치다라는 뜻인데 천둥이 한번 울리면 온 땅이 흔들리듯이 분인나의 격동은 한나를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말씀을 들으니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둘 사이에 10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아 사라는 여종 하갈을 데려다 자식을 낳게 했는데 하갈이 임신을 한 후 여주인 사라를 멸시했죠.
그렇습니다. 여종이 임신한 것만으로도 여주인을 멸시했다면 동등한 아내인데다가 여러 아들들과 딸들을 낳은 분인나가 자식이 없는 한나를 어떻게 대했을까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격분하다는 뜻입니다.
한나가 격분케 하니 분인나와 한 솥밥을 먹으며 함께 살아야 했으니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을까요?
너무 괴롭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매년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분인나와 그의 자녀들에게는 많은 몫을 제물로 주고 한나에게는 한 몫만 줍니다. 분인나는 남편의 사랑을 더 받는 한나를 격분하며 괴롭힙니다. 그러므로 한나에게 매년의 제사는 기쁨의 순간이 아니라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는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 7절입니다.
매년에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함에 분인나가 그를 격동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큰 고통으로 눈물 흘리며 한 몫을 받는 분깃조차 먹을 수 없는 지경이었다니 한나의 괴로움과 슬픔이 얼마나 큰지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남편 엘가나는 한나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 8절입니다.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뇨. 내가 그대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뇨.
엘가나가 한나가 울고 먹지 않고 슬퍼하는 이유를 정말 몰랐을까요? 그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가나는 브린나가 아무리 많은 자녀를 낳았다 하더라도 한나에 대한 사랑은 변함이 없음을 확인시켜 주었던 것입니다.
남편의 위로가 고마웠겠지만 그런다고 한나의 문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죠. 사람의 위로는 약간 도움이 되지만 근본적인 도움은 되지 못함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한나는 자신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결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러면 한나는 어떻게 했을까요? 사무엘상 1장 9절 10절입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그 의자에 앉았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는 일어났습니다. 일어났다는 것은 단지 신체적 움직임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결정적 행동을 가리키기도 하는 겁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더디 내려오자 백성들은 아론에게 찾아가 요구한 게 있죠. 자, 출애굽기 32장 1절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며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백성은 아론에게 일어나라 했습니다. 일어나 자신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백성들은 우상들을 만들도록 했고 아론은 그렇게 해서 안 되었지만 우상을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한나는 먹고 마신 후 괴로운 마음을 여호와 앞에 토해놓기 위해 일어났습니다. 한나는 고통 가운데 통곡하고 서원하며 기도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입니다.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주께서 자신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들을 주신다면 그를 여호와께 성별하여 평생 나실인으로 드리겠다는 서원을 한나는 했습니다.
목사님, 나실인은 레위인이 아닌 일반 백성 중에서 여호와를 위해 일정 기간 자신을 드리는 사람을 말하는데 한나는 자신의 아들을 일정 기간 아닌 평생을 드리겠다고 소원했군요.
그렇습니다. 한나는 오래 기도하면서도 입술만 움직이고 소리가 나지 않았는데 이를 지켜본 엘리 제사장은 한나를 술 취한 여인으로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취해 있겠느냐? 술을 그만 끊으라는 핀잔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이 괴로워하는 여인의 겉모습만 보고 함부로 평가를 했군요. 엘리 제사장의 첫 인상은 그리 좋아 보이지 않네요.
그렇죠. 한나는 엘리의 오해에 대해 예의 바르면서도 적극적으로 반박했습니다. 자신은 술 취한 여자가 아니라 마음이 슬픈 여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토하기로 단단히 결심한 여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한다는 것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겠다는 한나의 분명한 의지군요.
맞습니다. 그러니 자신을 악한 여자, 술 취한 여자로 여기지 말아달라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북촌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결단에 행동할 때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영적 지도자로부터 오해와 핀잔을 들어 의기소침할 수 있었는데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했기 때문에 부끄러울 게 없었고 오히려 담대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행하기로 한 것에 대해 흔들리지 않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아멘.
엘리는 예의 바르지만 단호한 한나의 항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축복을 선언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7절입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가로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거라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엘리가 사려 깊은 제사장이라면 한나가 무엇을 기도했는지 물었어야 했습니다.
정말 기도의 이유에 대해 묻지 않고 무조건 축복하고 있네요. 백성에 대해 큰 관심이 없어 보이는 엘리의 단면이 또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한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사려 깊지 않은 제사장을 통해 한나가 가장 듣기 원하는 것을 듣게 하셨고 한나는 엘리의 축복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사무엘상 1장 18절입니다.
가로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느니라.
하나는 제사장을 통해 여호와의 축복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한나의 이후 행동에서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는데요. 자, 보십시오. 한나는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습니다. 제사장의 위로를 축복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한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주어진 축복을 듣고 슬픈 얼굴을 버리고 새로운 얼굴을 갖게 되었군요. 제사장의 말을 듣고 여호와의 은혜를 신뢰한 것이 분명히 알 수 있네요.
사랑하는 북촌 성도님들, 상황이 바뀐 것이 없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새 마음과 새 얼굴을 갖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엘가나와 그 가정은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제사하는 일을 마친 후 집으로 돌아갔고 이후 엘가나는 한나와 동침해 한나는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입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서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불임이었던 한나가 임신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방금 읽은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한나를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한나는 기도할 때 주의 여정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정을 잊지 마십시오 라고 요청했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억하셔서 응답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는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 아들의 이름을 사무엘로 지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 20절입니다.
한나가 잉태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그의 이름은 엘, 즉 위대한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사무엘은 위대하신 하나님께 구하여 얻은 아들, 은혜로 얻은 아들, 여호와께로 온 아들이었습니다.
그렇군요. 한나는 사무엘을 볼 때마다 그리고 사무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위대하신 하나님이 하신 일,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은 일로 떠올렸겠네요.
희망 없던 한나가 결심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새로운 미래가 주어졌네요.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웠을까요?
사랑하는 북촌 성도님들, 위대하신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1년 후 엘가나는 가족을 데리고 법궤가 있는 실로에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한나는 이때 올라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 너무 소중해서 마음이 바뀌어 소원을 갚지 않으려 한 것은 당연히 아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입니다. 아이가 젖을 땐 세 살쯤에 올라가서 여호와께 아이를 영원히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한나의 마음은 바뀐 게 없었고 엘가나도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사무엘상 1장 22절입니다.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베게 하고 거기 영영히 있게 하리이다.
그런데 사무엘상 1장 22절부터 24절은 젖을 뗀다는 것을 네 번이나 강조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젖을 떼면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아브람도 이삭이 젖을 떼는 그날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아이가 젖을 뗀다는 것을 한 아이의 삶에서 중요한 전환점으로 봤던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부모로부터 독립해서 살아갈 수 있는 첫 단계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는 아이가 젖을 뗀 만큼 자랐기에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갚기 위해 실로로 올라갑니다. 사무엘상 1장 24절입니다.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 때 수소 셋과 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한나는 율법이 규정한 대로 준비해서 올라갔습니다. 이것은 한나가 신실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나는 제사를 드린 후 엘리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고 여호와께서 세우신 제사장 엘리를 나의 주여로 부르며 겸손하게 자신을 낮춥니다. 그러면서 지난날 여호와의 전에서 엘리 곁에 섰던 여인이요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로 소개하며 기도한 결과를 알려줍니다. 사무엘상 1장 27절입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에 구하여 이 기도한 바를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 아이는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불임이었던 자신이 아들을 얻게 되었는데 이는 여호와께 기도한 것을 허락하여 얻은 것이라 합니다. 엘리가 축복해 준 것 그대로 된 것입니다. 이 아들을 이제 여호와께 돌려드리겠다 말합니다. 사무엘은 고통 속에 부르짖은 한나의 기도 응답으로 주어진 자요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져 다시 하나님께 드려진 자입니다.
그 작은 아이 사무엘이 여호와께 경배하고 있는 모습은 참으로 감격스러운 모습이네요.
그렇습니다. 애통했던 한나는 기도를 통해 새로운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경배합니다. 현실에 순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을 한 한나의 미래는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북촌 성도님들,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의 미래도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께 기도하십시오. 희망찬 미래를 얻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제 방송을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북촌 성도님들, 사무엘서는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않고 제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던 사사시대 말기를 배경으로 엘가나 가문에서 불임의 고통으로 괴로워하는 여인 한나를 소개하며 시작합니다.
엘가나의 또 다른 부인 브닌나는 많은 자녀를 낳았으나 엘가나는 한나를 더 사랑했습니다. 엘가나 가족이 매년마다 만군의 여호와께 드리는 재물의 분깃을 나눌 때 한나는 자녀가 없어 자신의 몫만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를 확인했고 남편의 사랑에 시기가 난 브닌나의 심히 격동케 함을 당하며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보냈습니다.
남편의 변함없는 사랑과 위로가 고마웠지만 근본적 해결책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한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여호와께 도움을 구하기 위해 나아갔습니다. 한나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괴로움을 돌아보시고 아들을 주시면 그를 평생에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한나가 간절히 오래 기도하면서도 입술만 움직이고 소리가 들리지 않자 제사장 엘리는 술 취한 여인으로 오해해 술을 끊으라고 명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오해 속에서 한나는 엘리를 폄하하지 않으면서도 적극적으로 자신의 사정을 말했고 엘리는 오해했음을 알고 한나가 구한 것을 여호와께서 허락하시기를 바란다며 축복해 주었습니다.
한나는 이것을 여호와의 말씀을 온전히 받고 돌아가 먹지 않았던 음식을 먹고 수심의 얼굴빛을 바꾸고 새로운 얼굴이 되었습니다. 이후 엘가나가 한나와 동침했을 때 하나님께서 한나를 생각하셔서 드디어 아들을 얻게 되었고 그의 이름은 위대한 하나님이시다는 뜻의 사무엘로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사무엘이 젖을 때자 한나는 어린 사무엘과 함께 제사장 엘리에게로 찾아가 서원한 대로 아들을 드렸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미래를 새롭게 하심을 믿고 구하십시오. 새로운 미래가 열릴 것입니다.
아멘.
차세대 지도자들을 세워가는 현 지도자들은 사무엘서는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살아가던 사사시대 말기를 배경으로 엘가나 가정에서 불임의 고통을 안고 있는 여인 한나를 소개하고 있는 것을 알려주며 하나님께서 어두운 시대 속에 한 개인의 고통과 결단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깨닫게 하십시오. 한나가 자신과 다르게 많은 자녀를 낳은 다른 아내 분인나의 격돈과 매년 드리는 제사에서 확인하는 자신의 초라한 분기 때문에 고통하며 울 때 남편의 사랑과 위로를 받은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했음을 알려주며 잠깐의 힘을 주는 사람의 위로가 아닌 진정한 해답을 주실 하나님을 구하라고 가르치십시오. 자신의 고통을 여호와께 아뢰기로 작정하고 일어나 성전으로 나아간 한나가 엘리 제사장으로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믿고 근심 빛을 바꾸고 이후 아들 사무엘을 얻게 되었음을 알려주며 하나님만이 가정과 나라와 민족의 미래를 새롭게 하실 분이심을 바라보며 말씀을 온전히 믿고 간절히 기도하라고 권면하십시오.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